신약 성경 19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9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끊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내게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요. 주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꼭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은 목사와 선교사와 사도적인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에 대한 목사의 위치가 요즘엔 땅에 떨어져 있지만 원래 목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목사가 있죠. 목사, 선교사, 사도.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집사였죠. 구제하고 교회에서 재정적인 부분만 담당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전혀 기록이 없고 성경에서 유심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끝까지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집사로서 이름이 나있지 재정을 담당했던 집사로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와있는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전국으로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선교사도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목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사인데요. 나는 그냥 주부인데요. 나는 그냥 자영업자인데요. 나는 떡집 주인인데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장, 이 업을 통해서 목사로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라 가라. 무슨 제목이 그러냐고 그러겠지만은 요약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그냥 오라 가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1절 말씀에 큰 박해,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여기에서 메가가 나왔습니다. 백만이라는 단어죠. 이 메가톤급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어마어마한 규모의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 리마이 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파헤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에 있던 이 멧돼지가 밭에 내려와서 그냥 막 파헤치면은 거기 있는 농산물 하나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씹어서 찢어버리고 뱉어버리고 쪼개버리고. 그래서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와 같이 파헤쳐서 못쓰게 만드는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사탄이 교회를 그렇게 잔멸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외부의 박해로 인해서 무너졌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꿈은 요 교회를 잔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풍파를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교회를 불사르고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 요 교회를 없애고 불사르고 성도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련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성숙하게 되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더 거룩함,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박해를 받았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박해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몽둥이를 가지고 그 불덩어리를 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사방으로 불똥이 다 튀었죠. 불똥이 튀어가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또 불을 붙여가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기폭제 역할을 이 핍박이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박해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는 망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은 사라진 적이 있었지만은 성도들은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택동이 교회를 핍박을 했죠. 그래서 교회를 불사르고 성경을 불사르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던 성도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 가정교회를 만들고 오히려 더 부흥해가서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 세계에 감히 어느 곳에도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1억 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지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중국 당국에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1억 명 이상 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함부로 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던 제가 앞에 있던 그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에게 중국 정부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솔직하게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중국 정부에서 핍박은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다,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니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성도를 모아줄 테니까 와서 이 성도들이 반국가적인 단체가 되지 않도록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교회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사람이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핍박 가운데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죠. 주제 구절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 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나머지 2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풀어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에 성도가 넘쳤습니다. 하루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니 또 어떤 날은 5,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고 막 예루살렘 교회가 만 명 이상 되는 교회로 막 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편만해졌죠. 그들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의 복음 전할 것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죠. 깜짝 놀랍니다. 사마리아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퍼져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만 우리 만명 교회라고 넘쳐 흐른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사마리아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나가지 않으면은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지 않으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했고 사도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 빨리 나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는 집사님들을 세워서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여기에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그게 뭐냐 하면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빨리 깨닫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본문 1절에 보면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모든 믿는 자가 다 흩어졌다 그랬죠. 사도들이 잘한 것 같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카메라가요 사도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추고 있었고 사도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사도들을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카메라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면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럽 쪽 부근 쪽으로 지금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로 카메라를 향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카메라를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맞추셨냐 하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에 카메라를 맞추죠. 잠시 한번 맞추지만은 그 이후로는 다른 곳으로 다 카메라를 돌려버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방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모으시는 이유는 오라! 교회를 모으시는 이유는요, 흩으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은 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모이기만 하면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바벨탑 심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심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고 땅으로 가라 가라고 열방으로 가서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람들은 바벨탑에 모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하나님은 흩어져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러고 있다면 망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부자 개념은 세상적인 부자 개념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부자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많이 흘려보내면 부자입니다.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고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이 파송을 하고 이것이 부자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국내 아울리치 이번 주 목요일날 출발합니다. 국내 아울리치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토요 무료급식에 나오는 한 300여 명 되는 그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흘려보내는 통로죠. 교회 분립 개척하는 거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이번에 청년부가 우즈벡 단기순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죠. 그렇게 많이 하는 것만큼 교회는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이유 없이 그냥 부어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1만 명, 2만 명 되는 교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라고 부어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끼리의 말씀과 기도, 우리끼리의 조차고 부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 신성입니다. 모여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모여서 거대한 이름을 내고 흩어지기를 면하자. 이게 본성입니다. 모여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좀 안정감이 있죠. 흩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은 흩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만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라,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막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다고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주겠다. 오라,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인 사람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것이죠.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명령과 가라는 명령이 함께 진행이 될 때 그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새 가족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잘 갖추어야 됩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 탐방하러 오는 성도들도 상당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고 또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세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좀 부드럽게 하십시오. 저 보십시오. 제가 말을 얼마나 부드럽게 합니까? 이렇게 좀 이런 건 좀 본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르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인사를 좀 잘 하십시오. 인사. 이 교회는 와서 보니까 사나운 교회다.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사나운 교회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끼리 있으면 말씀을 좀 험하게 해도 됩니다. 자, 거기에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험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서로 존대하면서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를 찾고 있는 성도 눈에는요 하나하나가 잘 살펴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나운 교회다. 우리 교회 사나운 교회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교회 오실 때에 요즘 덥지 않습니까? 교회 오실 때에 양산 쓰고 걸어오고 뭐 잘하시는 겁니다만은 웬만하면 택시 좀 타고 오십시오. 택시 타고, 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뭐라고 이야기 되겠습니까? 드림교회 갑시다. 이렇게 좀 말씀하면서 드림교회 갑시다. 그리고 교회 앞에 탁 내리면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요 시원한 음료수 준비하고 있다가 문 탁 열고 수고하십니다 그 음료수 하나 드리면은 세상에 그분은요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섬김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러니 다음 주에 여러분 택시 타고 오시면은 우리 안내위원들은요, 전도사님에게 말씀하면은 전도사님이 시원한 음료수 준비해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음료수 하나가 교회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탈 때 인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제 아내가요, 이 말씀 절대 하지 말라고 저한테 경고를 주었지만은, 아내가 그 집에서 사택에서 교회까지 오는 그 거리 얼마가 된다고 그 택시를 타고 가끔 와요, 그 길을요. 택시를 잡을 때에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잡습니다. 인사를 한다는 것은 존중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타서 그럽니다. 드림교회 갑시다. 드림교회 갑시다. 그리고 내릴 때 이렇게 뭐 인사를 하고, 그럼 그분은요, 야, 드림교회 성도는 정말 좋은 성도다. 좋은 성도다. 여러분, 그렇게 택시를 간혹 타고 다녔는데, 그 택시 운전기사를요, 우리 교회에서 만난 겁니다. 제 아내가 전도한 건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로 지금 등록을 해서 오늘 교회 나와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그분은요, 아, 이분, 제 아내인 줄은 또 모르고, 성도인 줄 알고 이렇게 인사 참 잘하는 분이다. 여러분 다음 주에 좀 택시 타고 오시면서 인사 좀 하시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 안내위원들 바깥에서 인사하다가 음료수 꼭 드릴 겁니다. 교회는요, 새 가족이라도 편안하게 들어와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또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은 여러분 인사 한마디가, 요즘에는 인사 하나가 사람 냄새 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 살맛나게 해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에 인사 받으려고 오지 마시고 인사하기 위해서 오십시오. 인사하기 위해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 보면서, 오늘 제가 유심히 볼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서로 인사 많이 하십시오. 잘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뿐만 아니라 교회가 모였으면 외부로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안에만 모여있으면 시선이 내부 지향적이 되어서 자꾸만 보고 있으면 안 좋은 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툼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나 외부로 자꾸만 시선을 돌리게 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목요일 날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용암 지역으로. 그럼 그 일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지 내부에서 서로 얼굴 보고 다투고 싸우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흘러보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문제가 발생할 것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물고기가 바다에 흩어져서 그 넓은 곳을 헤엄치면서 살아야 정상이지, 수족관에 막 수백 마리의 물고기 모아두면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군인이 언제 군인답습니까? 군인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사격훈련을 해야 되고 유격훈련을 해야 되고 구보를 해야 되고, 그럴 때 군인다워지죠.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군인답습니다. 뭐 전쟁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내부반에만 모여있으면요,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군병들 아닙니까? 모여만 있으면은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8장 1절 말씀에 1장 8절을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8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흩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은 배후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런데 왜 안 흩어지려고 했습니까? 안 흩어지려고 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에서 딱 걸린 겁니다. 사마리아. 그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싫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 안 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을 것이고 저 사마리아 지역에는 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갈 기회가 있어도 빙 돌아서 갔지 지름길은 사마리아로 질러서 가지 않았었습니다. 민족적으로 골이 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쳐다보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셔서 만났던 여인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었던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다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고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도 사마리아는 미워했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마리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내가 안 볼 거야. 이제 먹고 살 거야. 적대적인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사마리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만큼은 나는 이젠 먹고 안 쳐다볼 거야. 말을 섞지 않을 거야. 아직도 담을 쌓고 상종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미워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이 바로 진짜로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고 하시는 곳을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사마리아를 안 가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가라고 네가 먼저 손을 내어 밀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면 그곳은 사마리아 저는 사마리아에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갔더라면 사마리아로 갔더라면 밖에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네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니느웨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40일 만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났죠. 여러분 요나가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니느웨로 바로 갔더라면 풍랑 만나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 죽을 고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마리아를 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힘든 일이 발생을 하고 요나 개인에게 풍랑이 불어오고 죽을 고생을 하고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관심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게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 사마리아가 누구인가? 나에게 지금 사마리아가 있는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민족이고 왜 그런가? 이전에 6.25가 일어나기 이전에 남한에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북한에 우리나라의 80%의 교회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남쪽으로 안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려보내셨죠. 6.25 전쟁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으면은 여기가 좁사오니 그러고 있으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게 만드십니다. 1970년 이후에 이민이 많이 일어났죠. 파독으로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남미 쪽으로 이민을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요. 그곳에 반드시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중국은 가면은 중국집을 세우죠. 일본은 회사를 세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민을 가면은 교회를 세웁니다. 반드시 교회를 세우죠. 교회만 세웁니까? 선교를 또 감당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 겁니다. 우리 옆에 일본이라고 하는 독종이 붙어있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독종 맞습니다. 좀 인정할게 인정하고 독도 우리나라 땅 맞지 않습니까? 인정할게 인정해야지 왜 역사책에다가 왜 자기네 땅이라고 이번에 또 그렇게 써놓았습니까? 독종이죠. 줄 거 좀 주고 해결할 거 딱 해결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그 독종이 우리나라 옆에 있습니다. 위에 북한 핵과 미사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죠. 중국 믿을 수 있는 민족 아닙니다. 그 열강들 사이에 요만한 땅덩어리 하나 그도 반 잘려서 대한민국 그러나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기에서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집중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보시는 민족입니다. 왜?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하니까요. 선교사를 끊임없이 지금 선교 한국 선교 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복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우리도 눈을 자꾸만 외부로 돌려야 됩니다. 내부가 아닙니다. 내부를 보고 외부를 향해서 시선을 돌려야 되죠. 우리 토요 무료급식 선교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 300여 명 모이는 그곳 우리 교회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수고하시는 분들 선교사입니다. 토요 무료급식 어저께 그 땡볕 아래도 모여가지고 밥을 짓고 가지고 나가서 그걸 다 나누어주고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계시는 거죠.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목요일날 가는 우리 국내 아울리치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크게 기도하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전 세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하루에 300명이 순교당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죠.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거,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고 계시고 그 어떤 그런 핍박도 없는 거, 이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하나님 저들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 기도 속에 늘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저들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셨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고 내 가정만 위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어떻게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훈련받아서 선교 나가려면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대신에 비전 트립은 안 된다고. 나가서 여행만 하고 돌아보고 오는 그 선교는 안 된다고. 주일학교에서 나갈 때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를 감당하고 오라고.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선교적인 시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불과 바람으로 임하셨죠? 불과 바람으로 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바람의 특징이 뭡니까? 퍼져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퍼져나가도록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오라 해서 왔으면은 가라. 그럼 이제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다 나갈 수 없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용암 지역 나가는 거 여러분 이번에 한 119명, 아 117명 이번에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못 나가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용암 지역에 해마다 하는 그냥 단기 선교, 해마다 가서 잔치 벌려주고 섬겨주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그곳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에게로 돌아올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곳으로 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 계속해서 발굴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래서 부유한 교회, 부유한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